지난 시간에 대해서 니케아 종교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신성의 세 격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는 한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교황권은 그 결론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각각의 개성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 본질은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은 기독교가 이 관계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용어로 헬라어 단어인 호모우시오스, 그러니까 동본질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찾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호모우시우스는 이 단어는 이교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그런 후에 교황권은 자기 자신들에게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한편 이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리안주의자라는 호칭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리안주의자라 불리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비난의 말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소문은 그 같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패트릭은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이 종교회의들의 구경꾼들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패트릭이 처했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 단어, 즉 많은 교회들이 서로 나눠지게 하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화형을 당하게 했던 이 용어를 고찰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단어는 동질의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그 속에는 같은 본질 속에 하나 이상의 존재가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호모우시우스는 동일한이라는 의미의 호모스하고 존재라는 의미의 우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헬라어 단어가 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동일한이라는 의미의 호모스이고 다른 하나는 비슷한이라는 의미의 호모이오스입니다. 이 둘 모두 격렬한 논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철자는 매우 비슷한데 이 단어들이 신성에 적용되었을 때 그 의미의 차이가 순진한 신자들을 매우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이라는 의미의 호모우시 안이라는 그 대신에 비슷한이라는 의미의 호모 이우시안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성직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단과 아리안주의라는 딱지가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종교의 전체 회의에서 사회를 보던 주교인 호시우스에게 이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 호시우스는 두 단어 모두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몇몇 빼고는 거의 모여있던 모든 주교가 이제 박장대소를 하면서 사회자를 이단이라고 놀려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여러 세기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그런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원의 계획과 관련된 다른 가르침들과 외형적 예배 행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황권과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세운 교회들 사이에는 예배의 외형적 형식에 있어서 상당한 간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아리안주의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트릭은 이 호모우시안이라는 억지로 강요된 단어에서 발견되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시인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어떤 맹렬한 논쟁이 벌어질 때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보통 세 그룹이 형성되죠. 이 경우에는 두 극단적인 그룹과 제3의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극단적인 그룹 중 하나는 교황권에 의해서 선도되었고 다른 하나는 아리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도되었습니다. 제3의 그룹은 중도파 신자들로서 패트릭과 같은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도트 박사의 말처럼 교황권이 시금석으로 사용했던 단어인 호모우시아닌을 패트릭의 믿음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 신앙은 분명 호모우시아니 아니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트릭이 출생한 시기와 가까운 연대인 359년에 열린 리미니 종교회의에 관한 이야기, 또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내린 그러한 극단적인 결론에 대해서 영국 교회가 반대 입장에 서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회의가 영국 교회로부터 파견된 켈트족 대표자들이 참석한 마지막 종교회의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410년에 로방 군대가 그곳에서 철수했고 이어서 이교도인 앵글로 색슨족이 그곳을 침략했습니다. 이 리미니 회의에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내린 결론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법령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로마의 교황도 바로 얼마 전에 시르미움 종교회의에서 유사한 법령들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누구라도 이 복음주의자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황권의 견해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 이들을 비난하기 힘들었던 것인데 이는 그들의 견해가 교황들이 둘씩이나 니케아 종교회의와 관련된 교황권의 정책과 반대되는 법령에 서명을 하게 할 정도로 강력했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황권이 열흘 동안 패트릭의 이름이나 그 업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니케아 종교회에서 통과된 법령들에 대하여 아일랜드 교회가 취한 입장과도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의 공적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교황권이 느꼈을 때는 이미 수세기가 지난 뒤였습니다. 교황권은 패트릭을 그들의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를 교황권의 영웅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팔라디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도 이제 칭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패트릭이 한창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시점에 로마 교회에 의해서 아일랜드로 보내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팔라디우스 또한 패트릭이라 불려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윌리에 의하면 기독교 선교사 패트릭은 405년에 아일랜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언제 도착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여러 세기 후에 교황 셀레티누스가 아일랜드에 팔라디우스라는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때 교황은 팔라디우스와 패트릭을 혼동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패트릭이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한 소식이 로마에 알려지자 교황 셀레스티는 그곳의 교회들을 교황의 휘하에 두고 싶어서 팔라디우스를 감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부터 보냄을 받은 팔라디우스가 아일랜드에 등장한 때는 432년이었는데 이때는 벌써 패트릭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곳에 온 지가 27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대개의 역사가들은 바로 이때 아일랜드로 간 사람을 패트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팔라디우스를 패트릭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팔라디우스가 아일랜드에 왔을 때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로마 주교에게 순복하라는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팔라디우스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대단히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패트릭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로가 되어 수천의 사람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갔다. 우리는 받을 당연한 보응을 받은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서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결론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신명기 29장 29절을 신뢰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속력에 관한 문제는 패트릭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단체가 삼위일체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십계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누구나 다 그 당시에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심판하실 때에 주님이 천사들과 사람들을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과 이방인들을 위한 율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사탄의 반역은 영원한 도덕법에 대한 대반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는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에게 흠없는 도덕적 본성을 부여하심으로 십계명의 원칙을 그 마음 속에 기록하셨다는 데에서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에서 천사나 사람이나 그 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죽음을 통해서 범법 행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분열이 왔습니다. 한 몸에서 새 신격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니케아 종교의 강하고 엄격한 정의를 거부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죄인의 대속물로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가르침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십계명까지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율법은 영원히 확대되고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망이 하나님의 아들만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아버지와 성령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패트릭이나 그의 후계자들의 가르침도 이와 동일하였습니다. 켈트교회는 이러한 믿음으로 십계명의 신성성을 드높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대하고 종기케 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에게로 피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켈트교회와 고트교회, 왈덴스인들의 교회와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고 대동방교회 이 교회들이 형이상학적 삼위일체 개념과 그와 관련된 십계명의 중요성에 있어서 교황권과 의견이 크게 달랐던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다른 기독교 단체들은 로마 가톨릭이 둘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 교회로 들여온 행위를 비롯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일을 잘 살펴보면 분리의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가 안식일 준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트교회와 왈덴스인들의 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교회, 시리아 교회, 동방교회, 그리고 패트릭이 세운 교회 조직, 이 모든 기독교 단체들은 대체로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마치고 휴식하신 거룩한 24시간으로 신성시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도 종교집회를 가졌는데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에 기도회로 모이는 것과 같은 성격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여러 장들에서 더더욱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플릭은 켈트 교회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켈트 사람들은 벌게이트 효과는 다른 라틴어판 성경을 사용했으며 토요일을 휴식의 날로 지켰다. 그들은 또한 일요일에도 특별 종교 집회를 가졌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니클립 바넷은 열렬한 천주교 신자로서 1060년에 최초로 콜럼바이 형제들을 파멸로 몰고자 시도했던 스코틀랜드의 왕비에 관해서 기록한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인들은 이런 식으로 고대 아일랜드 교회와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 곧 일요일 대신에 토요일을 휴식의 날로 준수하는 일을 계속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콜럼바는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예언적이고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저술들로부터 배운 것대로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은 패트릭과 그의 대학들이 성경을 모든 교육의 근원과 중심으로 삼았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